신명기 5장 16절 한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4계명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5계명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받아 누리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안식의 계명인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베푸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이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내용인데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5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5계명 살펴보기 전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은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또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5계명부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라고 하는 계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5계명부터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5계명부터가 이제 이웃사랑과 관련된 것이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구제하기도 하고 기부하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동하기도 하죠. 근데 불신자들이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든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면 뭐 어떤 경우에는 좀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게 사람다운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혹은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도덕이 무너지면 인간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질서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통치자들의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명령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웃사랑을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뭐 현실적인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예전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했던 어떤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을 버리려고 하니까 제일 마음에 고민되는 게 만약에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고 있었는데 내 아내를 버리려고 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여지껏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혼을 안 하고 참고 살았는데 내가 신앙을 버리면 과연 이혼을 안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럼 아무래도 이혼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사람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또 혹은 어렵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잘해줘야 되고 내가 왜 참고 살고 화평을 누리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 보면 이 계명들이 앞으로 쭉 하나하나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나오는 이 여섯 가지 계명들, 이웃사랑의 계명들이 어떤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계명 안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레위기로 넘어가다 보면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원칙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신약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셨죠. 여러 계명들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바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율법들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계명이 딱 여섯 가지밖에 없지만 이것 이외에 다른 계명들 혹은 다른 행동들을 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기 나오는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들을 잘 보시면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삼는가인데 일단은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받았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거하던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혹은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옆에 있던 사람들은 함께 구원받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또 나와 더불어 함께 구원과 은혜를 받은 또 다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대상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웃사랑을 하라고 할 때 이웃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 나보다도 학식이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많이 있는 사람.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잘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 가다 보면 뒤에 이렇게 쭉 율법들을 보다 보면 나보다 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가령 나보다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을 내가 도둑질을 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의 것도 내가 도둑질을 하곤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객관적으로 나보다 힘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지칭하는 게 기본적인 의미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피해를 주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힘들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한 입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라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상들 그런 대상들을 이제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계명들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치만 명령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거나 다른 부분들을 설교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죄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항상 죄입니다. 내가 모르고 범했어도 죄는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이 지금 주어지는데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듣기 이전에 그때 만약 살인을 했다면 그건 죄였을까요? 죄가 아니었을까요? 죄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건 주어지지 않건 율법이 주어지건 주어지지 않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가끔 좋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만약에 아담이 부인을 두들겨 패서 갈비뼈를 뿜질러뜨렸으면 그럼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니까 그건 죄가 아닌 것인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계명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느냐 알려주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다시 정해서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들은 어떤 행동을 죄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죄는 율법이 주어지건 주어지지 않건 원래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간음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살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명이 없어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계명이 주어지는 건 무엇이 죄악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계명을 들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십계명은 가장 최소치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열 가지만 죄악인가 이 열 가지만 행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최소치만,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것을, 이것조차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기본적인 것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읽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특별히 이웃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읽으면서, 아, 요것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다 순종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간음만 행하지 않으면 그 부부가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음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것들을 더 갖고 있습니다. 비록 계명으로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웃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16절에 보면 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효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공경이나 효도나 비슷합니다. 근데 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사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나라에 충성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도가 우리 생활 전반에 다 뿌리 깊이 내려 있어서 그렇게 유교식으로 효도하는 걸 성경에서도 명령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향한 공경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모를 향한 효도는 매우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만약 부모가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거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거든요. 이건 국가를 향한 것도 늘 말씀드리는 것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지만, 또 사회 질서를 지키고 살지만, 국가에서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그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건 관습으로 돼 있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면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공경한다고 하는 공경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참 이게 가볍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에 부모를 어떤 대상으로 보았는지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이 어떤 대상이냐? 기본적으로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는 나보다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보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나에게 축복도 하고 나에게 재산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일단은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연로해지고 부모의 세대가 되어지면 대부분은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본문 안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부모의 생계를 책임져 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먹고 살 것이 없을 때에 네가 일을 해서 부모의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기본적인 의미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일을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공양하고 부모의 생계를 책임져 줬어야 됐는데 요즘은 뭐 나이가 40이 되건 50이 되건 부모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때인지라 여하튼 기본적으로 부모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 속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좀 더 많이 우러나는 것인데 유교적인 효도는 주로 어떤 의미를 많이 갖냐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하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사람들 종종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부모가 사회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걸 자녀에게 자꾸 성취하라고 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걸 자꾸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그거를 꼭 해줘야 되는가 그걸 효도라고 하는가 그걸 공경이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보충해주고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 부모의 욕심을 채워주거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그걸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튼 우리가 뭐 기본적인 의미들은 다 알 거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죠. 부모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딸은 어른들에게 자라면서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주셨습니다. 이 약속 내용이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부모가 땅을 주거나 부모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신다. 그래서 얼핏 보면 부모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감당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 너에게 유익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병원을 많이 갈까요? 자기가 제일 귀하기 때문입니다. 왜 옆에 있는 병원을 안 가고 더 좋은 병원을 찾아갈까요? 자기 몸이 제일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걸 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고 이건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가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을 채워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래도 조금 더 채워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부모이고 자녀이고 가족들이죠. 그래서 이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명령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모를 섬기지도 못하는데 내 형제자매를 섬기지도 못하는데 가족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선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좀 돌려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누군가들을 또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지껏 잘 해오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하고 조금 더 온전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자로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돕고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부모님들의 육신을 돌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보충해드리는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넉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거나 나의 불평만 늘어놓거나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